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주요 과학기사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속 과학으로 시작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조사 결과 2012년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가 96.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84.1%로 21위를 기록했습니다. 밤에 뭔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KBS 방송은 전문의들을 인용해서 밤에 먹을 걸 찾는 행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멸종한 고인류 네안데르탈인이 생각보다 복잡한 문명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진은 주먹도끼 연구를 통해서 네안데르탈인이 두 개의 석기 문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첨단 수학 모델로 뇌영상을 분석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네이메온 라드바우드 대학 연구진이 자기 공명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피실험자의 뇌영상을 찍은 뒤 이를 정교한 수학 모델로 분석해서 피실험자가 보고 있는 글자의 형상을 정확하게 재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영국 웰컴 트러스트 생거연구소가 중심이 된 국제연구진은 암 환자 7,042명의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비교한 결과 가장 흔한 30가지 암 가운데 97%가 21개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과학 조원우였습니다.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불러오고 결국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뇌기능 장애입니다. 그런데 구리가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People don't understand that Alzheimer's disease not only affects the person but also the family.
알츠하이머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나타나는 치매의 주 원인입니다.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는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치매 환자가 3,600만 명이고 2050년에는 이 수가 1억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 베타로 불리는 해로운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구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구리는 물뿐만 아니라 고기와 과일 그리고 채소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구리는 신경 활동과 뼈의 성장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의대 신경외과의 라시드 딘 교수는 구리가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고 설명합니다.
동물의 뇌 속에는 LRP1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그러니까 뇌 속의 쓰레기차라고 할 수 있어요. LRP1이 있어야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물질이 뇌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가 뇌 속에 쌓이면 LRP1의 기능이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딘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구리가 들어간 물을 3개월 동안 쥐에게 먹였습니다. 그 결과 구리가 유독 물질이 뇌에 들어가거나 뇌에 피해를 주는 걸 막는 혈뇌 장벽의 모세 혈관에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딘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 혈관에 쌓인 구리가 산화하면서 LRP1 단백질의 기능을 손상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LRP1 단백질의 기능이 마비되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배출되지 못하고 뇌에 계속 쌓이면 결국 치매가 생긴다는 말이죠. 하지만 딘 교수는 구리가 모든 사람의 뇌에 축적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전적인 요소나 병과 싸우는 인체의 능력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딘 교수는 현대 인간의 생활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평생 다양한 장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이 먹는 음식의 영양 가치나 성분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먹을거리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 이런 자세도 알츠하이머 발병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딘 교수는 마지막으로 구리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원소지만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량음료, 즉 소다를 하루에 넉 잔 이상 마시는 아이들이 소다를 마시지 않는 아이들보다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5살짜리 아동 3,000명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하루에 소다를 몇 잔이나 먹였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두 달 동안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43%가 하루에 최소한 소다 한 잔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4%는 하루에 소다를 네 잔이나 그 이상 마셨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보건대학의 수키라 스리오 씨는 미국 버몬트 대학 그리고 하버드대학 연구진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스리오 씨는 소다를 많이 마시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확률이 두 배나 높다는 사실을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지적합니다.
For the children who consumed four or more soft drinks per day,
우리는 하루에 소다를 네 잔 이상 마시는 것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집중력 문제, 그리고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린 또 부모들의 양육 방법과 같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단 것을 먹는지 또 평상시 과일주스 섭취 여부 같은 요소까지 살펴서 연구 결과를 수정했습니다.
스리오 씨 연구진이 발견한 이상 행동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싸움을 걸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설탕을 많이 섭취한다고 지적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리오 씨는 현재로선 소다를 많이 마시는 아이들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We can't prove that this is a direct cause effect relationship.
소다가 직접 원인이 되는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소다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첨가물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키라 수리오 씨는 소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물 가운데 사람을 약간 흥분시키는 카페인 때문에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리를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적조가 10년 만에 강원도 동해안까지 유입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여전히 적조와의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살릴 수도 있는 고기를 이 적조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네, 올해도 한국에서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적조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여름만 되면 한반도 주변 해역, 특히 남해안이 연중 행사처럼 적조 피해에 시달리는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오늘은 적조와 관련된 과학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적조가 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적조는 미세조류인 플랑크톤이 일시에 대량 증식해서 바다색이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적조를 일으킨다는 플랑크톤은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새우와 갑각류를 비롯한 수많은 해양생물이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존해 살아가는데요. 바다에서 이런 미세조류가 사라져버리면 해양 생태계도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미세조류가 지나치게 번성하는 경우에, 즉 적조가 생기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대량으로 증식한 미세조류가 어류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호흡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밤에는 바닷물 속 산소를 고갈시키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독소를 내뿜어서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미세조류가 갑자기 증식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해저 바닥에는 플랑크톤 같은 미세조류의 포자가 붙어있는데요. 여름에 햇빛의 양이 많아지고 수온이 높아지거나 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에 영양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이런 포자가 발화해서 미세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겁니다.
적조가 생길 경우에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적조를 없앨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적조가 생기면 바다에 황토를 붓는 조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해양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있어서 몇몇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나마 이 황토 살포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적조와 관련된 과학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적조와 비슷한 현상으로 녹조가 있는데요. 녹조는 유속이 느린 하천이나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녹조를 일으키는 물질은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녹색을 띠는 녹조류가 크게 증식하면 물빛이 녹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 녹조는 하천 표면을 덮으면서 산소 유입을 차단해서 물고기가 죽고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